제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요절은 제가 2절로 정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자리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 핵심 단어는 mixed feelings입니다. mixed feeling. 우리 mixed feeling의 말을 아주 잘 쓰는데 믹스드 필링스를 우리가 한국말로 직역하게 되면 뭐 섞여 있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영어로 쓰는 문장에서 I have mixed feelings 그러면 내 마음이 생각이 좀 약간 복잡한 감정이 있다. 한국말로 약간 착잡하다. 착잡한 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내가 복잡한 감정이 있다. 근데 이것은 서로 상반된 그런 그 감정이 공존하는 형태로서 어느 한쪽도 확신을 갖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은유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원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피할 수 없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상반된 그 감정을 넘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더 깊은 마음의 상태가 있다. 한국말로는 애착이 있다. 영어는 attachment가 있다. 미련이 있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그 말은 좀 더 좋은 걸 보고 싶은데 보시지 못한 안타까움.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애착, attachment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상반된 감정으로는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기쁨과 슬픔은 그런데 우리 한자로는 애경, 슬픈 게 앞에 나와요. 슬픔이나 그다음에 기쁠 경자 나오고, 그다음에 사랑과 증오는 또 한자라는 또 사랑이 앞에 나와요. 애증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호불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을 사랑하며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싫어합니다. 또 때로는 막 분노가 나요. 또 슬픔이 나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I have mixed feelings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요.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는데 이 녀석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살리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I have mixed feeling. 그렇게 말합니다. 캐나다 사회와 문화는 모자이크 문화,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는 영어로는 모자이크로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우리 조각을 사다가 이렇게 그림을 붙이면 전체 그림이 형상되잖아요. 이게 그걸 모자이크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모자이크 그 영어로는 MOSAIC인데 그 M을 대문자로 쓰면 이게 모세의 이게 형용사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카버넌트는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건 왜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1971년에 세계 최초로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선언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다문화입니다. 멀티컬처럴리즘입니다. 미국은 모든 문화를 섞어 녹여서 또 다른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멜팅팟, 그러니까 용광로 같다라고 하지만 반면에 캐나다는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고 존중해주며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막상 이렇게 들어서 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의 그 용광로 문화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이 캐나다의 이 모자이크 문화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고 캐나다의 모자이크 이 문화는 장점이 많습니다.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단점은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예로써 서로 A라는 나라가 B나라가 그냥 앙숙인데 이 나라에서 이민해서 와서 캐나다에 살아요. 옆집에 서로 앙숙이에요. 캐나다에서도. 몇 해 전에 저기 그 캐나다의 그 중앙지 내셔널 포스트라는 신문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요 문제를 이슈로 다룬 기사가 있어서 너무 길어서 읽다가 중간에 스탑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이민 온 횟수도 중요하고 또 나이도 중요한데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한국인 캐나다인으로 살면서 캐나다와 한국이 스포츠 경기를 하면 누구를 응원할 겁니까? 어떤 사람 캐나다 응원하는 사람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한국을 응원한다고 합니다. 또 이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의 뉴스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건 다른 민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 한국은 조국이며 그리워하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조국을 떠난 이민 생활에서 한국은 늘 마음의 그리움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들이 살았던 또 지금도 살고 있는 한국의 산천 그리고 한국인 동족이죠. 동족에 대한 애착,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들면서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뭐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나이 들면서 무슨 일도 시간을 내서 한국의 곳곳을 탐방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민족들이 마을 말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방의 그 특산이 있고 문화. 그걸 좀 한번 알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우리가 한국이 나의 조국인데 믹스티 필링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흔히 듣는 말이 한국 사람 조심해라. 한국 사람의 사기를 주의하라. 이 사기 치는 걸 조심해라. 또 한국에서나 또 이 해외에서나 같은 한국 사람끼리 차별하는 그 못된 행패에 이 분노와 슬픔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는요 좀 경쟁이 여유가 있어서 세계 여행을 다닌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오래전 기억인데 아마 코로나 전 같은데 기억으로 뭐 세계 곳곳을 탐방한 걸 막 자랑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고향이 어디요? 한국에 여기요. 그럼 이쪽에는 가봤어? 그랬더니 거기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아 세계 탐방만 하지 말고 니네 나라에 사는 민족들의 곳곳을 한번 방문해서 봐라. 안 가본 데 가봐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제 마음이거든요. 우리 같은 동족에서 보이는 이 교만과 이 거만, 이기주의, 이 불의의 모습에 대한 분노와 슬픔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림에도 버릴 수 없는 게 나의 조국이에요.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에 그 동족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물론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새기는 말이 사람에게서 뭘 기대하겠냐?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들을 보응하나니. 제가 지난주 메시지에서도 개인적으로 믹스드 필링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로 했는데 그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역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나의 신앙의 뿌리가 히브리 신앙이라는 걸 알면서 제가 뭐 유대인한테 무슨 뭐 받은 혜택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신앙적 보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나는 유대인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앞에 유대인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믹스드 필링이죠. 일찍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착이 있는 반면에 믹스드 필링을 또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서 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정말 이 금싸라기 같은 말 단어들이 전부 다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이 바로 끝나자마자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도 원하는 바로다.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믹스드 필링을 말한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그 동족에서 당한 고통을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도 또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로부터 약 19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수립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언어 히브리어를 회복했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설명이 안 되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 저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국가가 수립되었다니 이건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그 감격에 의해서 성지 또 홀리랜드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돌아다녀 이 보면 그곳에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반신앙적인 모습에 당혹감을 갖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여행 가면 뭐 그렇게 그냥 사이트마다 돌아다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한 두 달 살면 못 볼 거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그런가 이렇게 당혹감을 갖는 게 실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현대 국가 이스라엘은 유대교 영향이 매우 크지만 세속적인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에는 부패 스캔들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그리 깨끗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좀 비교하는 거지만 대한민국 정부나 이스라엘 정부나 도덕적으로 별 차이가 안 나요. 이스라엘은 유대인 외에 차별하지만 또 기독교에 대한 차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이 중동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퀴어 파레이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퀴어 파레이드 뭔지 아시죠? 퀴어 파레이드를 하고 또 이스라엘은 하이파라는 도시였는데 하이파에서 매년 열리는 이 퀴어 파레이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구글만 들어서 확인해도 그 규모는 말도 못합니다. 중동 어느 국가에는 그걸 명함도 못 꺼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뿌리가 히브리에 있다는 생각에 그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보게 되면 믹스트 필링이 생깁니다. 아, 믹스트 필링.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믹스트 필링, 그 믹스트 필링은 현재 어떤 모습을 싫어하고 슬퍼하면서 분개하면서도 그 무언가 사랑함이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같은 믹스드 필링스를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정상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믹스드 필링을 가지면서 그 믹스드 필링이 실장 이 사람 그 이 성도들이 중보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해를 못한 게 있었어요. 우리 그 믿음의 선배 중에서 지구본 있죠, 지구본. 지구본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기도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야, 오직하면 지구본을 껴안고 눈물로 중보기도 하냐.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돼요. 그 믹스드 필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죄악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에 심판의 징계를 선포하는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마음도 믹스드 필링, 그런 마음이 심지어라는 것을 읽어보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각하고 있었던 선지자 에스겔 마음도 믹스드 필링, 이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세 번 잡혀가는데 마지막 3차 포로는 예루살렘 멸망 BC 586년이에요. 근데 그 전에 11년 전에 BC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이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남 유다 19대 왕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것이 그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 끌려간 겁니다. 거기서 또 8년 전 BC 605년에는 다니엘이 귀족과 함께 쫓겨간 그 잡혀간 것이 바로 1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서른째 해, 그러면 이건 에스겔이 나이가 서른 살이 됐다는 뜻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긴이 예수가 같이 붙잡히 2차 포로로 간 겁니다. 여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BC 592년이죠. 597년에서 5년 지났으니까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라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있으니라. 자,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 BC 586년 거기서 11년 전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로부터 5년 지난 BC 592년에 여호와 말씀이 임하면서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20년이 또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 40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에 그러니까 5째에 시작해서 25째니까 20년. 에스겔은 20년 동안 사역을 한 겁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했고 또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사역은 독특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또 직후에 이렇게 바벨론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경고 메시지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이 시대의 끝, 이 시대의 멸망 직전의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우리 갖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에스겔서 40장 1절에 4절 택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본문을 많이 택할까 하다가 그러면 좀 너무 길고 산만하고 해서 하는데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요 40장부터 48장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종말로 주는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요.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가 내용이 많아요. 또 읽어도 어려워요. 잘 머릿속을 안 들어와요. 뭐 동쪽 문이 어떻고 뭐 서쪽 문이 어떻고 막 그러면 막 헷갈려요 나중에.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에스겔서 잘 안 받으는데 이 에스겔서는 그 앞서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40장부터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 40장, 48장은 모든 성도의 소망인 새 성전과 새 예배와 새 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도성, 이 The City of God가 이 God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도성은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성읍, 즉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 48장에 31절과 제일 마지막 절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1절입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이요 하나는 유다문이요 하나는 레이민이며 쭉 나가다가 35절 제일 마지막 절인데 그 사방의 합계는 만 8척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The Lord is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이게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새 여우선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 이름입니다. 아까 그 에스겔서도 열두 지파 이름이 문이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걸 본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스겔을 통하여 새 성전 환상을 준 것이 바로 이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인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회복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모든 성도에게 강력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또 지루하죠. 그렇죠? 저는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솔직히 읽어도 막 그냥 빨리 40장 끝나라 하고 읽고 막 읽었는데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신비를 다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모르는 걸 말하는데 너희들이 감당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14째 후니까 586년이 멸망해서 14째니까 572년이죠. 그때 첫째 달 열째 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민간역입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성에서 민간역은 그냥 첫째 달이 그 여러분들 그 되게 9월 달 우리 한국은 추석에 해당되는 그때가 로시 하샤나 그래가지고 이 신년을 기념을 해요. 그게 민간역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지금 이게 7월 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 열째 날은 종교 캘린더로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 뭐죠? 대속죄일 요임키푸르입니다. 그래서 그해 요임키푸르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그바알강 강가에. 그런데 에스겔 영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 주님이 가신 겁니다. 어찌 이게 가능한가?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어떻게 영은 빠져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갔는가? 그 에스겔서 앞에 11장 1절에 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시기로 보니 납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이 경험을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분 중에 그 영이 멀리 가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그곳 사정을 다 보고 그런 그 간증이 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이제 매우 높은 산에는 이거 시온산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실제로 해발 750m밖에 안 되고 그 주변의 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서 그 산이 매우 높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산을 높은 산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무로 산 꼭대기에서 이제 나무를 향해 왜 나무를 향하냐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여호와의 영이 이끌려서 쭉 오면 그 산이고 그럼 남쪽을 보는 거죠. 그 순서적으로 다 이게 알리바이가 형성되는 거죠. 그 남의 나무로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성읍인데. 우리가 원문을 보면 이게 빌딩입니다. 썬 빌딩. 그러니까 이게 건설된 도시입니다. 건축된 도시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북쪽 바벨론에서 주의 영이 이끌려 와서 시온산 성전 쪽의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서 있더니 자, 이때 에스겔이 지금 시온 산에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은요, 성이 다 파괴됐을 때예요. 멸망했을 때예요. BC 580년 다 멸망하고 14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도 다 없어졌어요. 거기서 보는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읍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로 기간이 약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죠. 돌아와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와 또 그 수룹바벨이 해서 성전을 만들죠. 수룹바벨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이 그 벽이 무너지니까 또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중수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은 수룹바벨 성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학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가리키는 건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노양이 그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 근데 이건 모든 학자들이 주의 천사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삼줄과 측량하는 작대인데 뭐 이건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고 삼줄은 이렇게 짧은 거를 측량할 때 쓰는 기구고 측량하는 작대는 긴 거를 이렇게 재는 작대 고대 근동의 측량 기구입니다.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주의 천사의 명령은 뭐냐면 네가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전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대로 눈으로 봤고 상세히 설명하시는 대로 귀로 들었고 또 마음에 집중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왜 지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알면 지루한 생각 없어요. 그냥 정신 바짝 읽어집니다. 한번 읽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환상에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이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곧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보시는 이 성읍 이 성읍은 하나님의 도성은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성읍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약속의 성령이 축복에 있는 성도들은 마음의 성읍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읍.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비록 그 성읍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내 마음의 성읍, 하나님의 도성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련된 거에 잘못된 걸 볼 때는 믹스드 필링을 갖는 겁니다. 그럼에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설교에 성도들은 하다가 그 앞에다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정상적인 성도들은, 정상적인 성도는 제가 퀘스천 받겠습니다. 그러면 비정상 성도도 있는가? 자, 제가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들은 자기 마음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왔고 그들이 돌아갈 본향입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생각하며 그리워합니다. 자,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13절 16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영어로는 homeland country of their own. 그런데 이게 이 본향이 그 헬라어로는 파트리스입니다. 파트리스는 파테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땅이 이게 본향입니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여기 나온 바 본향은 자기 그 고향이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 다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자, 그러니까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국인인데 우리 마음에 조국 있어요. 우리의 본향 있어요. 우리의 나온 본향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나온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은 또 더 나은 본향을 투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은, 본능의 그리움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투영하는 겁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 대한 애착은 곧 하늘에 있는 곳을 투영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각각 자기의 족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데, 그게 캐나다의 모자이크 사역은 미국의 멜팅팟 사역은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기의 나온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한편으로 그것에서 더 나은 본향, 자신이 나왔고 앞으로 돌아갈 하늘에 있는 도성, 마음의 성읍입니다. 그 마음의 성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환상 그 앞부분에서는, 그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어요. 그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을 돌아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새 성전이요, 새 예배가 있으며 그 새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43장에 2절과 5절 말씀 한번 중간에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성, 그때 떠날 때 영광 떠날 때 환상과 비슷한 거죠.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부터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이 새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새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어요. 자, 에스겔서 40장 48장에서 하나님 영광이 돌아왔어요. 그 중간에는 예루살렘 멸망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하나님 영광이 성전 돌아오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 영광이 성전 떠났는데 그 다음 환상에서 하나님 영광이 돌아옵니까? 바로 온 세상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을 이렇게 증축해서 왕창 키운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 했죠. 우리 마음에 있는 성읍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성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좀 기독교 역사에서 한 두 개만 지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인류의 그 강대국들이 쭉 있었어요.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로마 제국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대 세계 최강대국이 어느 나라죠? 미국이죠. 미국은 자기네가 제2 노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 실화예요. 미국의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들은 미국이 제2의 노마라고 이야기해요. 이 설명을 생략하겠어요. 이건 기니까. 근데 로마는 그 앞선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답습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 제국을 또 바벨론이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로마는 초기에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잔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교회가 박해가 그치고 교회가 번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부가 이 나라가 교회를 서포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의 번영은 교회의 세속화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평에 의하면 그 당시 세상의 평가에 의하면 로마의 태양신 결코 영원히 정복되지 않을 것 같은 태양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이 이제 하나님 믿는 나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특히 성도들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통 우리 기독교 교회상 어용신학이 나온 겁니다. 나라와 임금과 지도자를 막 찬양하는 신학 있죠, 신학. 그런 신학, 어용신학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멸망하지 같은 로마가 제일 먼저 서로마, 로마가 동서로 나눠져요, 나중에. 서로마가 먼저 멸망합니다. 410년 8월 24일 날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입니다. 세상에나 이 교회를 후원하는 이 나라가 망하다니. 근데 그 당시에 서방교회 4대 교부에 들어가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롬 교부가, 이게 영어식 발음입니다. 원래는 히에라무스가 원래는 발음인데, 제롬이, 로마 멸망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따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멸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게도 우리의 죄악은 계속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릴지도 모른다. 위대한 도시, 로마 제국의 수도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으며 로마인들은 세계 전역에를 방황하고 있다. 한때 그토록 존경을 받았던 교회들이 이제는 먼지와 잿더미로 화했다. 이게 제롬의 이야기예요. 또 4대 교부 중에 또 한 분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이제 어거스틴이 영어 발음입니다. 원래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이 영어식 발음인데 어거스틴이 죽을 때는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로마가 멸망할 때입니다. 근데 그 로마를 침입하는 그 야만인을 그다 반달족이라고 해요. 반달족. 영어는 벤달스인데. 혹시 영어 중에 밴들리즘 들어봤죠? 밴들리즘. 이 집을 난리치는 게 밴들리즘이 반달에서 나온 겁니다. 이 반달족이 이 동 게르만족의 일속인데 로마를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은 숨을 거두면서 자신의 마음의 성읍이 하나님의 도성을 생각했습니다. 이거 기록이에요. 어거스틴은요, 로마가 멸망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 어거스틴은요, 이 교회의 유대한 교부입니다. 그가 쓴 글들은요, 지금 기독교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가 로마가 멸망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마음을 바꿨어요. 멸망 시작하면서. 그게 바로 AD 413년부터 427년까지 약 14년 동안에 어거스틴이 쓴 집필한 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The City of God.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걸 뭐 구글에 들어가도 뭐 요즘에 써머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후원하며 결코 멸망하지 않았고 아주 탄탄한 이런 기독교 국가가 또 그러면서 탐욕과 죄와 불의가 가득한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도성의 그 난 책입니다. 그럼에도 어거스틴은 로마를 사랑한 건 분명 같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믹스드 필링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로마를 사랑했는데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게 믹스드 필링 가진 거죠. 로마의 멸망이 그 당시에 이 교회의 타락이라고 사람들이 막 입방을 쪘는데 그때 그 로마를 바라보는 어거스틴의 마음은 믹스드 필링이었고 근데 어거스틴이 하나님 도성에서 말할 때 비록 이곳에 공의와 정의가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도성은 불완전하고 탐욕과 죄와 불의가 가득한 곳이며 하나님 심판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도성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마음에 품고 그 도성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이게 선지자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본 마음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의 마음의 성읍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밴쿠버가 세상에서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고 아름답죠. 여기서 너무나 신앙이 게으르지고 나태해지는 하나의 단점이 있지만 공산당이 쫓아오면 신앙이 좋아지는데 공산당이 안 쫓아오면 신앙이 나태해져요. 뭐 먹을 거 있을 거 자유롭고 인권하는데 이거 신앙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이제 뭐 맹해가지고 모여서 기도도 안 해요. 잘 이제 그런 단점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아, 여기는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좋은 도시다. 이 세상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면서도 내 마음의 성읍, 하나님의 그 도성, The City of God,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인내로 사랑의 순종과 헌신으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위한 나의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잘 행하고 하나님의 전의 뜻에 따라 우리 다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 내 마음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모든 성도 마음이 있는 성읍이며 강력한 성읍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성읍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성읍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이 세상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하늘의 새 성전 또 새 예배가 이루어진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세상에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살겠다. 그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곳에 이루고 또 하나님의 도성을 내 마음에 가진 소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그룹가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성 저희들의 마음의 성읍 이 시간에 마음에 깊게 품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며 또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강력한 소망으로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순종과 헌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께서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또 지혜와 명철이 풍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민족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캐나다 서부 장로에게 이와 같은 복된 자가 나오게 하시고 마음의 성읍에 있는 새 예루살렘 향하여 범사에 겸손하게 또 범사에 수고하며 또 범사의 소망의 인내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